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장 종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우리 말씀 한 절만 더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교회를 오래 다니셨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구절입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신앙 목표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더러 제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은 누구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멍에를 메라 라고 하신 것의 깨달음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무엇을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는 것이 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모습이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 뜻에 순종하신 모습을 담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신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그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구원을 이루는 삶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는 삶을 반복적으로 훈련하게 하신다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을 향해 가지시는 뜻,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셉을 빚어가고 계신 하나님을 뵙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구덩이에 빠지는 것, 고난이나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생각은 다르시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그때 그를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원하는 형통은 세상 사전이 말하는 형통에 가깝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좋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려고 우리를 때때로 구덩이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구덩이에서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었을 때 그때 성경은 그로 하여금 형통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며칠 전 저녁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다가 제가 요즘 아이들한테 한 번씩 장기자랑을 시키거든요. 옛날에는 노래를 불러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좀 커서 1번도 노래를 거절하고 2번도 노래를 거절하고 3번도 노래를 거절하더라고요. 1, 2번은 자기가 잘하는 게 하나씩 있으면 뭔가를 내보일 수 있는데 3번은 제가 볼 때 아직 자기가 뭔가 뚜렷하게 잘하는 게 없거든요. 너도 뭐라도 한 가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는 성경원에서 배운 말씀을 자기가 외우겠다 해서 말씀을 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5장 저희 집 3번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장 전체를 쭉 외우던데 제가 이 구절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3번이 이걸 외우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너 지금 너가 하는 거 너 그 뜻 아니? 당연히 저희 집 3번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몰라요. 입으로 줄줄 외우긴 하지만 이 말씀의 뜻을 전혀 모른 채 외우더라고요. 하긴 저도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을 이해한 지가 긴 세월이 흐르진 않은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누군가에게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다. 물론 우리가 다들 목사는 아니니까 그런 기회가 주어질 리 만무하지만 가정을 해봅시다.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설교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단 한번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그 설교가 한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신약 성경에 어느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입술로 설교를 하셨다면 이 부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외우고 있었는데 외우는 의미를 아들도 모르고 저도 꽤 긴 시간 몰랐으니까 우리를 향해 얼마나 애타하셨을 그 주님의 마음이 갑자기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산상설교,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가지고 계신 자신의 비전을 이 설교를 통해 전달하고 계시는 거죠. 그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언제 우는지 아십니까? 인생이 자기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 알게 될 때 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그때를 예수님이 인생으로 하여금 복 있는 때, 형통한 때, 예, 이 팔복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과 7장에서 뭘 이야기하시냐면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종교 생활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그 기도, 구제, 금식, 그건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지. 너희들이 그걸 하면 더 하나님을 알고, 그걸 안 하면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라고 그걸 주신 게 아니라고 거듭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인생에게 복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예수님은 단 한 번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언제 가난해집니까? 여러분, 언제 마음이 낮아집니까? 내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생의 문제 앞에 설 때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혹시 애통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요 근자에 한번 목을 놓아 울어본 적 혹시 있으십니까? 언제 우는지 아십니까? 돈이나 내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만날 때 인생은 애통해야 합니다. 그때가 아니고는 인생은 결코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 번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야생동물이 본능은 살아있는데 주인에 의해서 훈련된 상태, 그러니까 자기의 본능을 거슬러 주인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상태를 온유하다라고 합니다. 이건 착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한 성격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려는 것이 더 좋은 것임을 깨닫고 말씀 앞에 자기를 죽였던 사람, 온유는 자기가 죽는 겁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여러분, 우리는 돈에 주리고 성공에 목마른 자들입니다. 인생이 언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게 되는지 아십니까? 생에 소망이 끊어질 때 의에 주리고 목이 마릅니다. 아, 이제 내 삶이 마감되구나. 내게 필요한 것은 생명밖에 없구나. 그 생명이 내게 필요함을 깨달을 때 인생은 비로소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성경이 긍휼히 여기는 자 하니까 여러분, 인생이 자주 긍휼을 베푸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는 긍휼이 굉장히 없는 존재들입니다. 언제 사람이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인생이 폐품임을 절감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언제 긍휼을 베풀었습니까? 자기가 사도로 살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감당하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교회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내는 사람인 줄 착각했는데 실은 내가 사람 하나 사랑 못하는 구제불능임을 깨달았을 때, 아, 이 구제불능인 인생을 사도랍시고 사용해 주신, 그리고 성도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절감했을 때, 사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절감하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긴 세월 갇혀 있고서야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서야 자신의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드디어 다른 인생에게 긍휼을 베풀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 이 청결이라는 단어를 이미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음이 세상과 하나님께로 두 마음으로 나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되는 그때를 청결한 때, 정직한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향하게 됩니까? 요셉처럼 구덩이에 빠져서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야 인간은 비로소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게 된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게 쉽습니까? 화목제를 그렇게 설교를 듣는다 해도 우리는 우리 곁에 허락하신 사람과 화목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왜 우리가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있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살아있고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셨죠.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누차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는 겁니다. 인생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 발견하고 나를 내려놓는 거죠.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은 자기에게 소망이 끊어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는 자가 복되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의 장기 자랑이 끝나고 나서 혼자 한번 생각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기왕 한번 설교를 남기실 거면 이거보다 다른 말을 하실 수는 없었나? 기왕 한번 우리한테 설교를 하실 거면 조금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설교를 하실 수는 없었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주고 싶어하는 좋은 것보다 우리를 지으신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기에 단 한 번 허락되어진 그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우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던 그 복, 바꿔 말하면 형통한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지금 만납니다. 요셉이죠. 형들에게 살해의 위협을 받다가 그리고 그로 인해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노예 상인에게 팔리고 다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리는 상황을 맞이했는데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기에 성경은 그를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형통한 자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형통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야곱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길게 그 삶의 여정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지만 자기 깨와 자기 지혜와 자기 욕망과 자기 야망을 위해 일평생을 탕진했던 사람입니다. 여자 하나 얻으려고 14년을 하루같이 여길 만큼 로맨티스였던 사람이기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 그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고 그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다시 돌아갈 때 하나님은 긴 세월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야곱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야곱의 여정의 중간에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형통한 자라고 표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인생이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의탁하지 않으면, 바꾸어 말해서 자기 가치,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으면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가 형통한 사람이라고 표현은 하고 계시죠. 요셉을 봐도 우리는 그걸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졌을 때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구덩이에 자주 빠지지 않습니까? 구덩이에서 또 나와서 미디안 사람 손에 팔렸을 때도 성경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제요? 보디발 집에 노예로 끌려 들어갔을 때. 사실 선택할 건 자살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생애 절벽 끝에서 그동안 흘려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지 않습니까? 아, 할아버지, 아버지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을 때 인생에 미쳤던 화가 복으로 바뀌었다는 그 간증을 그때 기억해낸 겁니다. 그리고 요셉 자신도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었기에 그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거죠. 말씀을 들은 내용이 있다는 건 무서운 것 같습니다. 말씀의 논리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 사실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성경은 요셉의 삶을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주목해야 되는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절입니다. 요셉이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있다는 거죠.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사람들이 노예의 행동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인이 지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두 번이나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고 두 번째 말은요,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두 번째 말하는 형통은 세상 사람들도 눈치챌 만한, 그러니까 세상 사전이 말하고 있는 형통 그것이겠죠. 그들이 보니까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하여금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 한번 멈추어 서서 지난주에 1절과 2절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기억나십니까? 2절과 3절 사이에도 시간의 간격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삶을 누군가가 들여다보고 그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파악하는 데 제법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지, 우리는 자주 착각하는 게 우리가 말로 우리 삶의 내용을 설명하거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 우리가 신앙인처럼 보일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은 하나님도 사람도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했다고 해서 갑자기 머리 뒤에 아우라가 생긴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라고 머리 뒤에 적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까요? 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니? 라고 질문했을 겁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그 삶의 내용을 붙들고 저는 삽니다. 신앙의 고백과 나눔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삶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끌려간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원망과 분노와 불평이 가득한 얼굴로 살아야 합니다. 기회만 닿는다면 다시 만나면 형제들을 죽이고 말리라. 내가 주어진 이 상황 반드시 탈출이라도 해서 벗어나고 말리라.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요셉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이 구덩이 속에서 한번 순종하고 한번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있었겠죠. 여러분 이걸 본다면 우리도 교회 가운데 우리의 교육의 방법의 문제를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빠르게 급변하는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시간판도 굉장히 급합니다. 기다려주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모토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번 기회를 주거나 한번 기다려주면 많은 것을 제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었기에 한 인생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죠. 70번에 7번 용서하라라고.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은 이처럼 긴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말씀이 삶에 녹아들기까지 그 인생에 많은 사건과 구덩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가루가 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재조립되는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은 없습니다. 긴 세월과 많은 사건을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인생들은 빚어져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너 말씀을 듣는데 왜 그렇게 변하지 않아? 아니요. 심겨진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겁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자, 2절과 3절 사이에서 보디발이 본 것, 세상 사람들이 본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노예가 뭔가를 잘하거나 남보다 뛰어난 것,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전에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다른 노예들보다 마당 좀 깨끗하게 쓰는 거? 다른 노예들보다 일처리를 조금 더 완벽하게 하는 거? 그런 거 보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안다. 아니 그러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은 여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본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다라는 말을 우리식 표현으로, 신학적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을 쓰죠. 기억나시죠? 영광 돌린다라는 말을 교인들은 자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미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죠? 영광, 히브리 말, 독사조, 생각하게 한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어떤 영광을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그분을 드러낸다, 영광을 돌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다른 겁니다. 흔히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임으로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노래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광은 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예, 다른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는데 이런 거죠.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어? 아니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사람들은 요셉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자신의 어떠한 의지와 상관없이 노예로 팔려왔고 이제 종으로 살고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고난에 처하면 분노로 얼룩진, 불평으로 찌든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당연한데 요셉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논리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한동안 요셉을 표현하는 성경의 구절들을 찾아보면서 요셉이 이 감옥, 그러니까 요셉이 이 구덩이에서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집에서 드렸을 기도가 내용이 어떤 것이었을까 한동안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형들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결국 자신이 이 모든 일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의 결과를 자기가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직면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기도에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걸 우리는 늘 배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당신 앞에 회개하며 당신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그 기도를 통해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그 힘을 발판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상황을 순종하며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순종의 모습을 4절은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4절이 그의 순종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섬김에라고 표현을 합니다. 섬김에. 여러분, 요셉은 원래 어떤 인간이었습니까? 자기하고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도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했던 비인격적인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보디발은 어떤 사람이죠? 자기를 지금 물건으로, 짐승으로 돈을 주고 산 사람이잖아요. 보디발과는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평강을 힘입어 보디발을 인격적으로 섬겼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고된 노동과 고통 속에 살게 하셨지만 그는 그 속에서 순종을 배우며 가치 없어 보이는 지극히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담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옆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는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수없이 많은 노예들 사이에서 잡일을 해도 성실하게 수행했을 테고 하나님이 도우시기에 그에게 맡겨진 일들이 성공적으로 매듭 지어졌을 겁니다. 시키는 일마다 성공적으로 해내자 중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은 요셉을 찾았을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다시피 더 많은 일들을 맡게 되고 그를 향한 신임이 커졌다라는 거죠.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보디발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말은 그를 더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보디발은 이전과 다른 일들을 그에게 맡겼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전에 단순 업무에서 이제 그 단순 업무들을 관리하는 업무로 더 큰 책임이 따르는 보직이 그에게 주어진 겁니다. 물론 이 집이 이집트의 국방부 장관의 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요셉이 올랐던 위치가 그냥 일반 위치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중요한 사실은 요셉은 종이라는 겁니다. 종이 일을 한다고 해서 급여가 오르거나 휴가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만 더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처리했다라고요? 섬김에. 여기 섬김에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단어는 샤하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섬긴다라는 단어가 많은데 특별히 이 구절에서 성경은 샤하트, 그러니까 샤하트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을 섬기듯 정성을 다했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요셉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또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그들을 섬겼는지를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4절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개의 단어를 우리는 만납니다. 섬김에, 삼고, 위임하니. 섬겼더니 삼고 위임해 주더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 섬기듯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을 보디발이 자기 집에 총무로 삼은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무슨 큰 기적을 이루어서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된 게 아닙니다. 보디발은 그가 일하는 태도와 정직과 성실을 본 것입니다. 하긴 요즘도 사람들은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우리 주변에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요셉을 도구로 보지 않습니다. 요셉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똑같은 적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인격적인 대우를 받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먼저 하면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섬기면 된다라고 합니다. 대접하면 대접한 대로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남이 나를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당연한 사실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성경은 가르칩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렇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섬김에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당연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힘들어하죠. 그러나 요셉은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논리로 살기 시작했을 때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도 알 수 있는 복을 그에게 더하십니다.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그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했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자기 계산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듯 사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순종 가운데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 보디발의 집이 그 모든 소유가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중심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직장이, 내 가정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로 인해 나와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있는가 둘러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흔히 배라고 표현을 자주 합니다. 그저 한 배에 탄 사람들. 우리가 성경에 두 가지 배에 대한 예화가 나오는데 하나는 요나가 탄 배였고 하나는 사도바울이 탄 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배를 탔죠. 그때 요나가 탄 배가 맞이했던 상황이 무엇입니까? 풍랑이었습니다. 풍랑이 얼마나 거센지 모두가 죽을 뻔합니다. 중요한 건 요나 자신 때문이라는 사실을 요나 자신만 모르고 있습니다. 이 폭풍의 근원이 자기인지도 모르고 자는 모습을 우리는 요나를 통해 확인합니다. 바울이 탄 배는 어땠습니까? 바울이 탄 배도 똑같이 거센 풍랑을 만났죠. 그런데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탔던 276명이 다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우리 삶에 적용해 보아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내 일터, 내 가정, 나 때문에 내 주위의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로 인해 고통을 받고 화를 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응당 바울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불순종과 나의 욕심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가는 우를 범하는 일은 행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시면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한 분으로 인해 요셉 한 명으로 인해 보디발의 집이 복을 누린 것처럼 여러분 삶의 터전에도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은 단 한 가지 계산을 믿는 겁니다.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가장 좋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논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우리의 내일을 책임지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성경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경험했던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한 주 또 그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말씀의 논리로 살아가기 위해 애를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사람들은 단견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내한테 이익이 되면요. 받아들이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뱉어버리는 게 인생입니다. 세상의 얕은 계산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논리로 살아갈 때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며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